지구 구할 땐
파워 온,
기분이 울적할 땐
뮤직 온,
최신 중국 소식과 여행 정보가 궁금할 땐
니차 온,
유익한 중국 정보는 신속하게, 재미는 무제한으로
차이나는 라디오 EBS FM 니어우 차이나. 안녕하세요. EBS FM 니어우차이나 DJ 박희순,
DJ 이승희입니다. 니하오.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중국 이야기 들을 준비 되셨죠?
11시까지 니어우차이나 on 해주세요.
그럼 첫 곡 우주소녀의 해피 듣고 본격적으로 니어우차이나 시작할게요.
따지따지 따끈따끈한 중국 소식
응답하라 차이나.
요즘 중국에선 어떤 소식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는지 핫한 중국 소식 들어볼 시간이죠.
먼저 상하이부터 연결해볼게요. 알파고 통신원 최진영 씨.
중국 소식, 여기는 중국 상하이 최진영입니다.
네, 진영 씨,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주세요.
촛불이 하나일 때는 작은 불씨에 불과하지만 촛불이 모이면 따뜻한 온정이 됩니다. 중국에서 따뜻한 촛불 하나하나가 모여 이 겨울 가슴까지 따뜻하게 한 온정의 릴레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정의 릴레이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한데요.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중국 허난성 카이펀 지역에는요. 이번에 큰 폭설과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온은 영하 6도. 그래서 청소부들은 길에 쌓인 눈을 치우느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식당 주인에게 띵동 음식 배달앱으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죽 50인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음식을 받을 곳이 집이 아니었어요. 길가를 치우고 있는 청소부에게 전달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추운 날씨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현지 주민 장화 씨가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아, 네. 그 장화 씨 정말 멋지네요.
그런데 이 촛불은 더 큰 온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식당 주인이 감동을 받아 10인분을 더 공짜로 만들어준 건데요. 이 소식을 들은 배달앱 직원들은요, 60위안, 9,860원 배달 수수료를 포기하고 동료 10명과 음식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말 훈훈하네요, 그렇죠? 네, 장화 씨의 음식 그리고 또 식당 주인의 또 어떤 그 좀 음식을 더 여유 있게 또 덤으로 주시고 또 배달 직원들의 무료 배송까지, 이게 온종의 릴레이가 계속 이어지네요.
이 릴레이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지자요, 배달앱은요, 장화 씨에게 50인분의 음식값을 다시 돌려주었고, 게다가 500위안 82,000원의 장려금까지 장화 씨의 통장에 입금해 주었습니다.
오, 음식을 그 선물 받은 분들, 정말 감동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눈을 치우던 청소부들은요, 따뜻한 죽을 받고 크게 감동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얼어붙은 중국 겨울을 따뜻하게 해준 온정의 릴레이였습니다.
아, 이런 얘기 뭐 듣고 있으니까요.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 소식도 궁금합니다.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터미널 아시죠? 공항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9개월을 살아가는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중국 베이징 소도 국제공항에도요. 이런 남성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웨이징고 현 53세인데요. 2008년도부터 공항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공항에서 살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좀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웨이징고 씨가 공항에 살게 된 이유는요. 바로 아내와의 불화 때문인데요. 9년 전 실업으로 실의에 빠졌을 때 매일 술을 마셨고 이로 인해 아내와 매일 다투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은 그는 공항으로 갔고 지금까지 아내 없는 공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항에서 이렇게 좀 오래 살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공항 측에서 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공항 측에는요. 그에게 노숙자 보호소로 가라고 했지만 그곳은 술을 못 마시게 하잖아 라며 가지 않았고 공항 측도 외정거 씨가 특별히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그냥 묵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9년이면 꽤 친한 꽈인씨도 생겼을 것이고요.
아, 전 처음에 들었을 때 터미널 영화 관련한 어떤 사연이 있지 네. 않았을까 했는데
뭔가 좀 훈훈함이 묻어날 줄 알았는데 네, 아내랑 싸우고 10년 동안 지금 밖에서 지낸다는 게 하루빨리 좀 화해하고 네네.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런 사연으로도 있게 하는군요.
왜냐하면 좀 가족이 좀 기다리고 있을 그럼요. 것 같아요.
집으로 네.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는 공항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내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서 좋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매달 보조금 1,000위안 16만 3천 원을 받는 그는 생활용품을 모두 이동식 카트에 담고 나름 럭셔리하고 행복하게 산다며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남자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알파고 통신원. 남편과 좀 부부싸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튼 다음 주에도 저희에게 또 좋은 소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내의 잔소리 너더 너더 될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홍콩 연결해봐야죠.
네, 이분은 전혀 부부싸움을 할 것 같지 않은 정말 네 따뜻한 아내일 것 같습니다. 우리 홍차 김윤선 통신원.
네, 안녕하세요. 부부싸움 많이 하는 홍차 김윤선입니다.
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네, 죄송하네요. 아, 많이 합니다.
네네. 어때요, 희진씨? 네.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굉장히 빨리 화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드럽게.
내가 남편이 먼저 가서 화해할 것 같아요.
부드럽게 할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화해도 빠릅니다. 다행히.
다행입니다. 네. 이래서 네. 확인은 됐고요. 자, 그럼 네. 다시 한번 우리 뉴스로 돌아오면요. 요즘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사하라 사막에 폭설이 또 내렸고 미국은 또 한파로 얼어붙었다고 하는데 이 홍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홍콩 겨울은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많지가 않아서 그 한국보다는 좀 따뜻한 편인데요. 현재 홍콩은 기온이 한 10에서 12도 정도 돼서 쾌적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아까 상하이 통신원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홍콩과 다르게 중국은 추위와 폭설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중국에서도 최근에 내린 폭설로 안후이성, 장쑤성, 허난성, 후난성 등 동북부 지역의 피해가 큰데요. 안후이성에서는 도로 결빙으로 23개의 고속도로가 폐쇄됐고 후난성의 유명 관광지들은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폭설로 인해서 사망자가 21명이나 나왔고요. 이재민이 4천여 명 발생하고 700여 채의 가옥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또 폭설로 인한 농지 피해도 상당한데요. 그 손실액이 55억 6천 위안, 한국 돈은 약 9,010억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아, 네. 중국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남부지방 제주도에도 폭설이 내려가지고요. 네. 너무 당황하고 뭐 길에서 뭐 차 사고가 속출했다고 하는데 중국도 이번 추위로 좀 많은 피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또 이번 겨울 좀 잘 보냈으면 합니다. 아, 네. 또 다른 소식들은 어떤 건가요?
이번 폭설이나 한파와 같은 세계적인 기상 이변의 원인이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래서 환경 개선을 위해 어느 때보다 노력이 필요한 때죠. 중국에서도 친환경이나 미래 대체 기술에 대해 노력을 많이 한다는 소식을 가끔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중국이 세계 최초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 만든 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5일 만에 임시 폐쇄를 했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도 그 뉴스 봤는데 그 태양광 발전판으로 만든 고속도로가 태양열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그 위를 그 전기차들을 달리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렇다면 네.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왜 폐쇄가 된 거예요?
그 이론상으로는 정말 친환경적이고 미래 에너지로서 더할 나위가 없는데요. 그렇죠. 근데 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5일 만에 폐쇄한 이유는 기술상의 문제가 아닌 바로 도난 사고 때문이라고 합니다. 총 1km에 달하는 태양광 고속도로에 깔린 1.8m의 태양광 발전판을 고속도로를 개통하자마자 누군가 훔쳐갔고요. 주변에 7개 태양광 발전판도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나. 아,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발전판을 훔쳐가가지고 이게 폐쇄가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상을 해봤어요. 그걸 훔쳐간 장면.
진짜 너무하다, 진짜. 이건. 그쵸?
네, 저도 상상해봤더니 너무 이게 웃겨가지고요. 네. 네, 어쨌든 경찰에 따르면 태양광 기술을 알아내려는 전문 절도범 소행일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세계 최초의 태양광 이용 고속도로라고 자부심이 대단했는데요. 중국이 이 절도 사건으로 인해서 살짝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환경을 위해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식과 그리고 참여가 좀 가장 중요하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소식 하나 더 준비하셨죠?
네. 중국이 테러 위험에 대해 조금 더 심각성을 가지고 올해에는 테러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얼마 전 중국의 국제관계연구원의 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입국을 시도하는 이슬람 성전주의자 지하디스트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지하디스트의 중국 입국 시도 수가 늘어나면서 테러 위험도 함께 커진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고는 하지만 중국에서는 현재 이 관련 뉴스가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홍차통신원의 오늘 세 가지 뉴스 너무 잘 들었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홍콩 소식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짜이치엔.
짜이치엔.
우리 중국 소식 들었으니까 이제 중국 여행 가야죠. 네, 뭐 여행 뭐 자주 갈 수는 없지만 귀로는 언제나 쉽게 갈 수 있잖아요.
네, 니어차이나가 사랑하는 간판 여행 코너예요. 전명윤의 신서유기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노간정이 부릅니다. 꾸어루란 상관없는 사람.
우리가 몰랐던 차이나는 세상이 열린다.
전명윤의 신서유기
신시여지.
자, 오늘도 이분과 환상적인 중국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작가 우리 전명윤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서 오세요.
추워요. 네.
춥죠. 이제 2018년도 1월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중순입니다. 그렇죠?
그러게 네. 말입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 또 여행을 보면요. 우리가 단짠 단짠 놀기 좋고 화려한 곳을 한 주 해주시면 다음 주는 좀 역사적인 곳 좀 조용히 둘러보기 좋은 곳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그럼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해요.
지난주에 우린 중국 그 겨울왕국 하얼빈에
네.
다녔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딜까요? 이분 불러보죠. 휘슨 도밍고스.
나는 도밍고스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 휘슨 도밍고스. 오늘은 어딜 갈까나?
도밍고스, do you want my help? 내가 좀 도와줄까?
Yes, help me. I want history 짱짱 place. But 교통 not difficult. 교통 very easy place.
그러니까 보자. 내가 해석을 해볼게. 역사적인 볼거리가 많이 있으면서도 교통은 그 안 어렵고 편리한 곳, 그런 곳을 원한다는 거지.
Yes, yes, yes.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렇게 이탈리아 사람이지만 속은 청국장처럼 구수한 한국 스타일이거든요. 중국 음식을 하도 많이 먹어서 좀 느끼한데 한국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삼아 감이 우수수수수 떨어진다. 감자바스. 니 그 샨양 심양이라고 들어봤나? 여기 의외로 볼거리 많고 한국 음식점도 억수로 많디. 이번 주는 여기 가라. 니가 가라 샨양 심양.
정확한 표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양이에요? 심양이에요?
이제 중국식으로 읽으면 선양이고요.
네.
한자로 우리식으로 읽으면 심양이죠.
심양.
네.
언뜻언뜻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
몹쓸 개그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스 심이냐. 난 이제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럼 몹쓸 개그를 하기도 하는데 예, 그렇지 않고요.
네, 진짜 올한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아니 왜 우리도 자꾸 왜 김군이라고 있어요. 저희 네. 게스트 중에
계속해서 김군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름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름인데 자꾸 그렇죠. 김군, 김양이라고.
일단은 예, 깊이 반성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유로우시네요.
그럼 이 샨양, 심양은 어떤 네. 도시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의 초기 수도예요. 청나라 아시다시피 여진족이 세웠잖아요. 만주에서 활동하던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하고는 가장 이웃한 민족이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흥기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제 청나라가 돼요. 이 청나라의 초창기 수도가 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진족 지명으로 여기를 무크텐이라고 그랬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한자 쓰지 않으니까 여진족들도 이제 지명이 있었죠. 네, 한국에서는 이제 심양을 기억한 이유가 병자호란 때 이제 전쟁에서 지고 나서 우리나라의 소현세자를 비롯해서 삼학사라고 하는 신하들이 이제 청나라와 싸우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모두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이 포로들이 갔던 곳이 바로 그때 수도도 심양이었던 거예요.
심양, 그러면은 한국 역사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곳.
네.
그러면 중국 지도로 봤을 때는요, 네. 한국과 굉장히 인접해 있나요?
멀지 않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말한 요동반도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네.
과거에는 고구려 강역이었다고 하는데 이 요동 지역이 이제 중국 행정 단위로 랴오닝성이라고 그래요. 요녕성이라고 하고 거기에 성도가 심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 지도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북쪽 끝에 신의주 의주가 있고 이렇게 요동반도가 길쭉하게 뻗어 있잖아요. 그쪽 요동반도에 있는 도시죠.
네.
저희 인천에서 보면 지금 이게 몇 시간 정도 걸리죠?
인천에서 비행기 타면 2시간.
2시간.
베이징하고 거의 비슷하죠? 에이, 거리는. 그리고 뭐 동북삼성의 관문 도시다 보니까 교통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일단 직항이 있는 데라서 여행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네.
지난주에 했던 하얼빈에서 여기를 오려면은 가까워요.
그러면
고속전철로 2시간 반.
심양도 좀 추운데요. 그렇죠.
그쵸, 여기도 좀 추운데죠.
네, 추운 곳이죠.
춥기로 하는데 이제 노는 곳에 하얼빈이라면은 좀 진지한 심양으로 생각해서 이제
왜 잡았어요. 진지한가요, 심양은?
아무래도 좀 한국 역사와의 관련성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도시 전체도 좀 이제 여진족의 분위기, 그러니까 후금의 과거 수도였다라는 청의 과거 수도였다는 느낌 때문에 되게 좀 히스토리컬한 모뉴먼트들이 좀 많은
어떤
도시예요.
어떤 문화재들이 좀 많고
그렇죠.
그런 곳인가요?
네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오늘 심양을 얘기하고 있는데 심양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 포인트를 뭘로 잡으면 좋을까요? 어떤 문화, 어떤
여기는 네. 한국 역사와 상관이 있는 네.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예, 정도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하는 답사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심양은 되게 중요한 관광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또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요. 하얼빈은 좀 굉장히 재미있고 뭔가 화려하고 그런 게 느껴지면 심양은 딱딱해.
그렇죠.
건물도 그냥 각지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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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네. 사회주의 풍이고 네. 서구적 건물들도 거의 없고.
네, 맞아요.
이런 질문 괜찮을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심양과 비슷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글쎄요. 후고구려의 예전 수도인 철원?
철원.
근데 철원보다 훨씬 큰 도시긴 한데. 네. 우리나라 공주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공주.
한때의 수도.
네, 한때의 수도.
백제 한때의 수도였죠.
문화재가 많고.
예, 네. 많긴 한데 아직 완벽하게 개발되지 않았던 도시이기도 네. 하고. 심양했을 때 딱 우리나라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이시조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로 시작하는 시가 있잖아요. 시조가 있잖아요.
네.
이게 그 척가파 대신이었던 이제 김상원이 청나라의 심양으로 끌려가면서 포로로 가면서 이제 한강을 지나면서 이제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하면서 시를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에게 심양은 좀 약간 이제 좀 굴욕적인
그런
되기도
곳이다.
하죠.
예. 그럼 일단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심양과 한국의 어떤 그 도시를 좀 잠깐 비교해 봤는데요. 이 심양 있죠.
네.
그래서 한번 이름의 뜻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이름은 이제 이게 좀 어려워요.
네네.
심자가 즙낼 심자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한자로 이제 밝을 양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이게 풍수 지리상 이제 물의 북쪽이었다고 해서 이제 양이란 이름이 붙어 있었대요.
네네.
그래서 원래 이제 청나라 때 이제 청태조인 누르하치가 이제 도성이었던 곳을 한 번도 옮긴 데가 현재 심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옮기면서 이제 무크탱이라는 지명을 한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네.
이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한자...
크게 뭐 깊은 뜻은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원래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뭐 이 이름을 꼭 지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네네.
한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네,
나온
그렇죠.
이름이다. 전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크탱이라는 말 자체가 버드나무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네,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버드나무가 물기가 많잖아요.
네, 이렇게 지어진 이름이라라는 간단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 이 심양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우리 한국 공주와 비슷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볼거리도 좀 중국 본토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약간
네.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진족의 지역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볼거리는 선양고궁이라고 하는
네네네.
청나라 초기의 궁전이에요.
약간 청나라 초기의 궁전은 중국의 그동안의 어떤 그 건축 양식이랑 좀 틀린가요?
그렇죠.
다른가요?
일단은 청나라가 되게 특이한 나라인 게 그 지금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이 명나라 때 지어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왕조가 바뀌면은 그전 왕조가 쓰던 건물들은 다 부셔버리거든요.
맞아요.
재수 없다고.
네.
근데 청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소박 독특한 기풍이 있어가지고서 그 명나라 황제들이 쓰던 궁전을 약간 보수해서 계속 써요.
뭐하러고 뿌시냐?
되게 드문 일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대부분 그냥 다 밀어버리잖아요, 도시를. 네. 근데 청나라가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부시지 않고 보존했다.
예, 예. 네. 그리고 선양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족과는 구별되는 만주족 특유의 건축 양식들이 있어요.
네.
근데 건축 양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왜 한족의 건축 양식은 이제 그 일종의 주역의 사상에 의해 가지고서 어떤 배치들을 되게 기계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선양고궁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게 되게 자유분방해요. 그러니까 한족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무식한 놈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마구잡이로 정도로. 지어놨다.
그러니까 궁전인데 궁전의 형식을 안 갖춘 것도 있고, 네. 근데 이름이 궁전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알고 보는 사람한테는 되게 재미있는 공간 중에 하나예요. 참고로 선양고궁은 중국의 현재 현존하는 2대 궁전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가 자금성,
네.
두 번째가 선양고궁이고. 이것도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꼭 한번 들려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헐렁하냐면은 이를테면은 이제 뭐 서로구역의 대정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 전이 뭐냐면은 이제 궁전은 대개 전각과 그러니까 전과 각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근정전 경복궁의 전은 왕이 업무를 보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런 공간들은 이제 뭐 사각 지붕에 궁전의 양식이 있는데 이 선양궁에 있는 대정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팔각정 있죠.
네.
이중 팔작 지붕 형식이에요. 근데 팔각정은 전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팔각정은 그러니까 궁전의 전이란 이름을 가지면은 그렇게 지으면 안 돼요. 근데 팔각정처럼 지어놓고서 이것도 궁전이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족들 같은 경우 오면은 아 이런 오랑캐들이라고 표현을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저게 궁전이야? 네, 그렇죠, 말도 그렇죠. 안 돼.
근데 그걸 또 이제 한국 사람들에서 보면은 와 이게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도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지어놓고 이제 우리는 궁전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렇게 예, 그렇죠.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랑 겹치는 문화들도 되게 많은 게 그 선양고궁에 있는 이제 황제 침실 앞에 가면은 솥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솥대가
솥대라고 하면 뭘 말하죠?
이렇게 긴 장대죠.
네, 네. 그러니까
새들이 쉬어갈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는데 이게 한국에서만 있다고 이제 한국의 민속학자들도 많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양고궁에서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고구려 깃발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삼조고 세발 달린 까마귀 아시죠?
네네.
그것도 이 선양고궁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어요.
삼조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한국의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고구려의 후예란 뜻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삼조고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새에 대한 신앙들이 동아시아에서는 되게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진족에서도 그 신앙이 있었고 일본도 건국 신화에 황금 까마귀가 등장을 해서 천도 대신을 도와서 일본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동아시아에 공통된 문화 유산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선양에 가면은 선양 축구단의 깃발이 세발 까마귀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제 민족주의적으로 좀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게 우리 민족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공유되는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런 게 좀 재미있는 포인트들이죠. 네.
조금 만약에 관심을 갖고 본다면 선양 쪽도 굉장히 많이 공부할 문화나 이런 역사 부분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는 이제 건축학도들이나 특히 고건축 전공하시는 분들은 가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 좀 있어요. 선양 가면은 네. 유네스코 도록들도 있고
네.
그거 하나하나 보면서 답사하듯 가면은 되게 재미있는 데 중에 하나예요. 저는 가장 인상적인 데 중에 하나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건물과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심리학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처음 듣잖아요, 혜순 씨. 네. 그렇죠?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랑 좀 다른 시각으로 네. 접근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북릉공원이라고 이제 청나라 두 번째 황제인 청태종의 무덤이 네. 있는데 이분이 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삼전도에서 우리나라 인조에게 항복 선언을 받았던 그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한국인 입장에서는 약간 좀 미운 사람이죠.
그렇죠.
네. 이게 또 북릉공원을 왜 추천하냐면은 그 베이징을 가면은 이제 명십삼릉이랑 청릉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되게 멀리 있잖아요. 그리고 명십삼릉 같은 경우는 좀 정릉과 장릉을 제외하고는 개방도 안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나 청나라 황제들 무덤을 볼 수 있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명십삼릉도 보지 않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꼭 볼 거를 추천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그냥 이제 패키지로 가면 이제 명십삼릉 갔다가 예. 거용관장선 갔다가 팔달령 갔다가 집에 오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명십삼릉을 보기 되게 힘들거든요.
예.
청나라 이 북릉공원은 지하철이 다녀요.
오.
시내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 황제의 능을 보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중국 황제의 능을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길 중에 하나예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경복궁 이런 궁들이 다 시내 중심에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릉, 무덤, 정릉, 선정릉.
그렇죠. 예. 우리도 무덤. 능 저기 삼성역이 있지 않아요?
선정릉.
그렇죠.
예, 그렇죠.
지하철이 다 연결돼 있지 않아요, 보통?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능이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경제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네. 그냥 이게 큰 무덤이 있고 그냥 네. 무덤 주위에 이제 비석들 정도만 있는 수준이잖아요. 네. 중국은 무덤 자체가 하나의 궁전이에요. 하나의 무덤들이
어마어마
입구부터 어마어마해.
화려하고 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무덤으로 가는 길에 신도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이게 한 이제 그 베이징의 명릉 같은 경우는 신도만 4km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온갖 동물들의 비석들이 쫙 있어요. 여기를 걸어 가야지 능의 입구까지 가요. 그러니까 신도부터 능까지 거리가 한 10km 돼요.
네.
그래서 걸어 다녀야 되는 거죠.
또 지하 궁전이 따로 있어요.
아니, 그리고 지하 궁전이 있고 왕이 쓰던 거 다 묻어놓고 막 이랬는데 네. 그러니까 가는 길도 험하고 볼 것도 너무 많은데 이 선양에 있는 이 북릉 같은 경우는 시내에 있어요. 운 좋게. 그러니까 그전에 신양이 작았겠죠. 그래서 전철 타고 갈 수 있고 시민들도 근린공원처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능을 볼 수 있다는 장점.
그래도 규모의 좀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규모의 차이는 있죠.
네. 아, 우리 심양 얘기 정말 심도 있게 하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엄정화가 부릅니다. 엔딩 크레딧 듣고 계속 이어갈게요.
여러분은 지금 EBS FM 니아오 채널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여행 작가 전명윤 씨와 함께 중국 심양 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라든지 뭐 문화적으로 이렇게 심양을 둘러봤다면 이제 배가 출출해집니다.
입으로 하죠, 여행을.
그렇죠. 네. 뭔가 좀 먹어야 되고 좀 맛도 느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희순 씨 표정이 안 좋아요. 네. 네. 연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역사 이런 먹는 걸로 하죠,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지가 않아요. 네.
아니, 알겠습니다. 여기 벌써 수염이 자랐어요. 네.
잠깐 저 딴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 저희가 이제 창춘, 하얼빈에 이어서 심양을 하잖아요.
네.
여기가 사실은 동북삼성이라고 하는 중국의 만주 지역에 세 개의 주요 도시를 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연속으로 지금 만주 특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주 요리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좋아요. 네.
지난번에는 뭐 개고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일단은 이제 요리가 발달하려면은 뭐가 전제돼야 될까요? 맛있는 요리가 있으려면.
맛있는 요리가 있으려면
재료.
맛있는 재료, 신선한 재료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 그런 것도 있죠.
네.
일단은 요리가 되게 맛있는 나라들이 우리가 뽑는 게 프랑스,
네.
혹은 중국, 혹은 뭐 태국도 요새 뽑는 사람 있고,
네.
터키도 많이 뽑죠.
네.
일본도 많이 뽑죠. 이 나라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제국을 거느렸다는 얘기예요.
에이.
큰 나라를 거느렸었고, 그다음에 왕권이 되게 강성했었어요. 그러니까 요리라는 게 과거에는 요리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에이. 요리가 생긴 건 1,2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전에는 사람은 새끼를 먹는 게 최고였거든요. 새끼를 채우면 행복한 시대였어요. 그럼 요리가 어떻게 생겼냐? 새끼를 모두 채운 사람들이 좀 더 맛있는 걸 먹어볼까? 라고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려면 강력한 힘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을 위한 요리. 혹은 두 번째, 상업이 발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음식을 사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해 먹었잖아요. 근데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은 그들을 접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의 요리가 맛있고 진주의 요리가 맛있는 두 지역의 냉면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술을 열심히 먹은 다음에 해장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접대를 하고 술집에서 요리를 먹어야 되니까. 근데 만주는 그냥 이제 과거에는 거의 이렇게 사람들이 거의 살던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요리가 맛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거대한 왕국도 없었고 잉여 생산물이 많아가지고 상업이 발달하지도 않은 지역이었죠.
네.
그러니까 요리가 전체적으로 좀 거칠어요.
네.
그리고 쌀이 나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밀가루 위주의 요리들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동북 지역을 가면은 대부분의 음식은 밀가루 음식이에요.
밀가루 음식.
가장 흔한 게 만두죠.
근데
이 만두가 이제 상하이 잘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두를 화려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홍콩을 가면 막 식재가 넘쳐나니까 새우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피를 얇게 만들 성의도 없어요. 동북적인 만두는 그 물만두 있잖아요. 동북만두를 보면.
맞아요.
떡이잖아요. 만두피가.
근데 그게 또 먹으면 맛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그게 네. 못 살아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게 쫄깃쫄깃하잖아요. 되게. 저도 맛있거든요.
만두피 두꺼운 거.
네. 그죠. 만두피 두꺼운 게. 떡 같고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가끔 샤오롱바오 먹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두꺼운 피가 있는 만두들이 발달을 했어요. 이게 동북 요리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먹고 싶어요. 그 두꺼운 피 만두 맛있지 않아요, 순 씨? 가끔씩?
그거를 열심히 만두를 치대면은 피가 되게 쫄깃쫄깃쫄깃해지거든요.
두꺼운 만두도 있지만요. 그 빵 속에다가 만두 속을 넣어서 만든 것도 있던데.
파우치?
아, 네.
희순 씨가 만두 완전 좋아하고.
아, 그래요?
물만두도 전 좋아하고요. 어. 네. 일단 생김새 자체가 만두처럼 생겼잖아요. 네.
예. 네. 샐러드 요리로 가면은 동북노호차라고 이제 우리 집 한자리 있는데 그 동베이 라오호차에 드셔보셨죠? 네. 베이징에서도 많이
너무
먹잖아요.
너무 많이 먹죠. 예.
그게 이제 파를 쓸고 고수를 묻혀서 먹는 거잖아요.
거기서 고수를 조금 빼요 저는.
아, 그래 저는 고수 되게 좋아해서 고수를 못 먹는 분들이 이제 좀 괴로운데 네. 이게 되게 입안의 잡내를 싹 없애주고 요리를 먹기 좋게 만들어져요.
식욕을 돋게 하나요 고수가?
그렇죠. 어. 그러니까 고수는 저는 못 드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 중에 되게 많은데. 고수를 먹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요리의 세계가 열려요.
맞아요.
어. 왜냐하면 동남아나 중국 요리 중은 고수가 들어간 게 많고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가장 많이 배우는 말이 고수 빼주세요.
맞아요.
말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태국 가면 이제 뭐 마이사이 팍치 고수 빼주세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뿌야오샹차이 중국에서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인도 가면 다냐네이해 해가지고서 각 나라 말로 한국 사람들이 고수 빼달라 말을 제일 먼저 배워요.
네.
홍콩에서는 음싸이 뭐라 그러는데
다 외우시는구나.
네. 전 좋아하는데 네. 근데 그래서 고수를 저도 이제 요리를 가서 빼달라고 많이 처음엔 했는데 사실 고수의 향이 중요한 요리에서 고수를 빼면 그 음식은 그 음식의 맛이 안 나요.
동의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고수를 어떻게 배웠냐면요. 그 어떤 스님이 계세요. 1988년부터 인도에 지금까지 사시는 한국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이 고수를 참기름하고 간장 식초, 설탕을 넣고서 이렇게 한국식으로 묻혀주더라고요. 근데 고수가 참기름이 들어가면 고수 냄새가 확 죽어요.
아.
그래서 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번 먹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못 먹었어요, 고수.
네.
그리고 고수를 먹기 시작하면요. 모든 요리를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이거 빼주세요란 말 하지 않고서. 그냥 한 번에 세계가 한 번 더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점에서 그 동북 노호채 같은 경우도 고수를 좀 빼서도 드시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참기름을 좀 넣고 무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고수향이 죽고 처음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요리가 돼요.
참기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건 달라요. 한국은 참기름을 볶아서 짜잖아요.
굉장히 고소하죠.
한국 바깥은 볶지 않고 그냥 짜요.
어.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게 참기름을 볶아서 짜면은 뚜껑을 뽕 열었을 때 향이 확 올라오잖아요.
네.
이거는 한국식 참기름이 월등하게 좋아요.
네.
근데 볶지 않으면은 이렇게 뚜껑을 뽕 땄을 때 참기름 향은 안 나요. 대신에 기름이 절지 않고 오래 가고요.
네.
요리를 했을 때 향이 은은하게 배요. 한국은 향이 날아가는 스타일이고
네.
중국식 참기름은 향을 좀 이렇게 묵히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근데
요즘은 한국도 안 볶아서 짜는 스타일도 유행하고 있어요.
어, 이런 차이까지 알고 계세요?
변태 같다. 내가 생각해도.
어, 진짜.
아니 굉장히 좋죠. 여행하기 같이 여행하기.
아, 나 너무 놀랐어요. 아,
판타존이랑 한번 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어, 그래서 네. 제가 홍콩 분들 초대하거나 중국 분들 초대하면
네.
참깨라고 설명을 해도
네.
참깨로 만든 기름이다.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참깨를 보여줘야 이게 여기서 나왔다고 막 그래요. 정말로
네.
많이들 다르다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 가면 참기름 설만하지 않아요?
어,
중국 참기름도 되게 좋은데.
중국에서 저는 깨를 많이 사와요.
깨
보따리 예. 했어요 옛날에.
어, 정말 그 까르푸 있죠. 거기
가가지고 예.
사서 참 그 깨를 사서 많이 짜서 먹어요.
어.
워낙 싸니까.
꽤가 싸고 좋구나.
엄청 싸고 좋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 깨로 만든 참기름이 따로 유통되거든요.
네.
아, 근데 이건 진짜 퀄리티 좋아요. 그리고 그것도 아세요?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상업적으로 만드는 참기름은 세 번 짜거든요. 근데
첫
번만 원래 처음 짠 참기름을 초생유라고 해가지고 참기름 중에서 최고로 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초생유를 지금도 구할 수가 있어요. 한 번만 짠 참기름은요. 그냥 우리가 먹는 지금까지 참기름은요. 그냥 기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퀄리티를 네.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또 이렇게 만주 요리 얘기하다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예. 그 이제 만주 요리 대표적으로 좀 먹을 만한 맛있는 요리
네네.
하나 얘기하자면 살저채라고 한자로 살저채고요.
살저채.
그러니까 이제 싸주차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름이 좀 살벌하죠. 죽은 돼지예요. 진짜 솔직한 이름이죠.
저가 이 돼지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이게 만주는 논농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소를 키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소는 이제 소고기를 먹는 용도가 아니라 트랙터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나 농경사회, 논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소가 중요한데 만주는 논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소를 굳이 키울 필요가 없어서 주로 돼지를 키워요.
만주는 논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그 뭐 쌀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밀로. 그러니까 이제 만두를 먹는 거죠.
아, 그래서?
예.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은, 그러니까 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요.
네.
늪이에요, 늪. 벼는 늪에서 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는 인간이 벼를 재배하려고 인공적으로 만든 늪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수량이 많고 네. 물이 올 때 물을 잘 가둬가지고 늪을 유지해야 되는데 네. 만주는 강수량 자체가 적은 데라 이 논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밭농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돼지가 중요해요. 논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네.
만주는 이제 설이 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소고기탕이 최고지만 만주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설마다 잡아요.
네.
그럼 이제 돼지고기를 잡아서 그 돼지의 온갖 살코기를 포함한 부속까지 한 대 넣고서 그 절인 배추 있죠. 쌈차이. 절인 배추를 가득 넣고서 끓여요.
어, 배추를 넣어서 끓인다고? 난 그러니까 거기 싸서 먹는 줄 알았어. 이렇게.
소금에 절인 배추. 그러니까 약간 장아찌 같은 맛이 나요.
네.
시큼하고 짭짤한 배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염장 쌈차이랑 돼지고기를 그냥 오래 끓여요. 살이 뭉근해질 때까지. 그러면은
순댓국 아닌가요, 그거? 순댓국에 살코기도 넣고선 하잖아요.
네, 뭐 비슷한
그런 느낌.
살이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살이 네. 더 많고.
네.
이 쌈차이가 어쨌든 배추가 그냥 염장하지 않아도 끓이면 되게 달콤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허거 먹을 때 배추 담가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다 절인 배추들은 약간 장아찌 맛이 나면서 시원한 맛이 우러나요.
네.
그래서 돼지 냄새를 잡아줘요.
아, 맛있겠다.
그래서 되게 시큼한 돼지탕 같은 느낌인데 추운 겨울 딱 이맘때쯤 그거 뭐 후후 불면서 떠먹으면은
소주 한 잔에 딱 먹으면 좋은데
뒤쪽 거기서 이제 빼갈을 먹어야죠. 이제
빼갈이 빼갈 한 잔에 그거 딱 먹으면은 왠지 모르게 여행 온 느낌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겨울.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돼지고기를 먹을 때 기름을 건져내는데
네.
이 만주같이 추운 지역은 이 돼지 지방이 내주는 고열량이 필요한 사이이기 때문에 돼지 기름을 아껴서 소중하게 떠먹어요. 돼지 기름 자체가 담백한 맛도 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저체를 딱 먹으면은 만주 사람 같죠.
아.
그러고 이제 다리 하나 딱 뽑아가지고 뜯어 먹으면 황해죠 바로.
아 진짜. 좋다. 그럼 낮에는 선양고궁하고 북릉공원 이렇게 구경하고 그렇죠. 이제 한 저녁쯤 되면 이제 살저체 하고
그거 먹고, 다음 끼는 이제 북한 식당을 또 가요.
아 북한 식당 가가지고
그때 이제 살짝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이북 음식 중에 하나가 명태순대예요.
명태순대. 와.
이건 맛있겠다. 이건 이제 한국에서는 먹기 좀 힘든 요리인데
네.
지금 명태가 잡히지도 않죠.
그렇죠.
예, 되게 비싸잖아요.
네.
이 명태를 그러니까 이제 북한 식당을 가면 아직 북한은 잡히나 봐요. 그래서 그 러시아 명태처럼 크지 않고 작은 명태를 그냥 맑은 찜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명태 뱃속에다 이제 또 이거저거 넣어 가지고 순대처럼 해서 숟가락 다 떠 먹는데 그냥 담백해요. 그러니까 원래 북엇국 같은 끓이면 명태살을 끓이면 뽀얗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런 느낌의 보들보들한 명태살. 그 안에 들어있는 가진 야채와 고기들. 여러 가지인데 되게 담백해요.
아, 너무 배고프다.
그때 김건모 씨가 나와서 명태순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아,
위해서.
예. 어, 이북분이세요? 그 어머니가?
어머니가 이북분이어가지고 어. 집에서 만들었던 거. 아, 보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자미 식혜.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저기 속초 청호동이나 가야 제대로 네. 먹을 수 있는데 이쪽 지역 가면 이제 좀 조선족들도 많고 이다 보니까 가자미 식혜는 흔히 먹을 수 있는 요리 중에 하나죠.
와, 이거 뭐 지금 점심시간이라, 아, 지금 빨리 끝내고 나가서 다 같이 밥 한 끼 하면서, 아, 이 겨울을 그 달래고 싶어요. 이 추운 겨울을 끈끈한 국으로.
예. 또 먹기 선양이 좋은 게 중국에서 가장 큰 야시장이 선양에 있어요.
야시장.
난 야시장 여자분들 최고로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 흥순야시라고 하는 시장이 있는데 이게 현재 중국 기록에서나 하여간에 가장 커요. 중국에서.
규모가.
그냥 우리나라 한 동 하나만 해요.
동이라 하면 어느 동?
서울에 무슨 땡땡동 있잖아요. 압구정동 네. 무슨 동, 개치동 그만해요.
시장 자체가
예, 예 야시장이. 그럼 여름에 딱 가면은
네.
여름엔 여기다 살짝 덥거든요.
네.
모든 사람이 나와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술 먹고 밥 먹고.
야시장이라면 그런 뭐 먹거리도 팔겠지만 또 파는 게 뭐가 있나요 안에?
뭐 이제 뭐 좋아하시는 양꼬치.
양꼬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족 분들은 김치도 파시고.
아니면 뭐 이런 옷도 팔고 그런가요 이렇게?
어 그런 구역도 따로 있죠.
따로 그러니까 있어요.
먹는 구역, 네,
네, 네.
사는 구역.
어.
그다음에 주전부리 구역이 따로
어,
있고요.
그렇군요.
또 여기에 그 김정은을 닮은 꼬치장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중국 언론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네.
해가지고 이게 뭐 사진 찍고 막 그러시죠.
어, 뭔가 좀 약간 특색이 되는 어떤 그런 인물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한 새벽 1시까지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짧게 하네요.
되게 오래 하는, 아, 오래 하는 편이에요 중국에서.
아, 그래요?
네.
야시장이라 하면은 우리는
중국은 뭐... 11시면 닫아요 다.
네. 밤새는 줄 알았는데 아침까지.
중국 야시장 너무 빨리 닫아요. 재미가 없어 그래서.
네. 1시 정도 닫는다.
밤에 좀 잠자기 아깝다 그러면은 다시 타고 샥 가가지고서
네.
한 2시간 마시라고 딱 오기 좋죠.
어, 이쪽에 중국 최대 야시장이 열린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또 판사정과 함께 심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또 문화와 어떤 역사가 있는 곳. 그래도 심양은 먹거리와 또 다양한 뭐 야시장도 있고 볼거리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식량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없었거든요.
그 북탑가 이런 데밖에 안 가보셨죠?
저는 식량 진짜 아예 가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식량 좋아요.
꽤. 그래요? 네. 근데 진짜 오늘 갑자기 급상승했습니다. 마지막에 야시장에서 더 올라갔어요.
아 예.
예,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김정은 닮은 분과 사진도 찍고.
아, 네, 꼭 그래야겠어요.
항상 판타전은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말 숨어 있는 곳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네,
항상
네.
뭐 또 찾아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판타전 다음 주에도 또 즐거운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하오 차이나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합리적 커피 생활 제한 1kg 커피에서 드립백 8종 선물 세트,
아로마 전문 쇼핑몰 말글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 영양제,
비타민 하우스에서 맛있는 추억을 종합 비타민,
원료유기 건강한 다향오리에서 오리 스테이크,
EBS랑에서 중국어 수강권,
더 맛있게 더 즐겁게 맛있는 중국어 학원에서 어린이 중국어 교재,
큐어실드에서 머릿결에 부드러움을 선사하는 헤어실드 헤어팩,
가장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쏜더 매거진에서 잡지,
유기농 착한 성분 이노랩에서 알로에 스킨 수딩 겔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대학로 올레올에서 열리는 연극이죠. 운빨 로맨스 티켓 준비했으니까요.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공연 신청방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페퍼톤즈의 행운을 빌어요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니아오 채널 DJ 박희순
이승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하요.